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 주님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앙망하는 것을 그들의 죄악된 환경 중에서의 유일무이한 도피처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흑암의 환경 안에서 빛이 그들 혼에 비추도록 샛별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4대의 교회에 대해서는 비록 그들의 이름은 살았으나 죽은 것이고 주님은 그 충성된 자들을 안위하시며 모든 능력의 근원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외면적인 근원이 이미 막혔을지라도 그분은 변함 없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충성된 백성들을 부축하고 보존하기 원하시지만 그분은 결코 기적을 행하여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도 이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기적을 행하여 이 실패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장막을 떠나 진 밖으로 나갔을 때 영적인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의 원칙은 결코 기적을 베풀어 사람의 실패를 보충하시는 것이 아니며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여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실패한 환경 중에서 그들의 충성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외, 태양이 뒤로 10도 후퇴한 일을 제외하고 유다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만 예언을 했을 뿐 결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은 다만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법칙을 떠났음을 시인케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며 또 충성스런 남은 백성들의 마음을 안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국이 여로보암을 따라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엘리야와 엘리사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늘 그분의 선지자를 보내어 유대를 향해 증거하게 하셨지만 그들의 실패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에는 결코 기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서 그분이 여호와이시며 바알보다 훨씬 뛰어나심을 증명해야 하지만 외면적으로만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얻어 그 죄를 충분히 확장시킬 때 능력으로서 진리를 버린 사람들의 오류를 증거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칙입니다. 사람들의 실패가 분명하게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치 않으시며 결국 사람들이 자기의 실패를 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분의 팔을 뻗으십니다. 사람들이 아직 자기의 실패를 숨길 수 있고 사람의 타락이 여전히 무덤 속의 뼈와 같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만 그들의 실패를 덮고 가장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실패할 때 능력으로 그를 부축하고 안위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의 원칙이며 또한 하나의 가장 큰 원칙입니다. 이 원칙이 만일 믿는 이들에게 받아들여진다면 비록 어느 단계까지 실패할지라도 믿는 이들은 날짜를 계산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깊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러한 느낌은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패의 느낌이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아야 하며 도리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냉철한 시야로 교회를 보고 또 주님에게 그분의 역사가 있으며 주님이 모든 것을 안배하심을 믿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의 본을 본다면 우리는 그가 어떻게 눈앞에 실패를 보지 않았으며 또한 전심으로 주를 앙망했는지를 알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를 볼 때 우리는 그의 안목이 얼마나 실패한 고린도인들과 타락한 갈라디아 사람들을 초월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인들이 범한 죄는 실로 사람을 경악시키고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간음을 범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그들을 경계해야 했지만 아직 그들의 죄악을 언급하기 전에는 도리어 먼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의 근원을 보았기 때문에 흑암 중에서도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만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그들을 책망했는데 이는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의 온전함을 자랑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은혜의 위치를 버린 것은 다시 노예 멍의 억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부득불 엄위하게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믿음의 근원을 생각할 때 도리어 그의 말은 소망으로 가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 그들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들이 어떤 위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과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을 귀히 여기고 사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로 더욱 교회의 실패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고 더욱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키사 모든 실패 가운데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지를 알게 합니다. 이럴 때 실패의 느낌은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을 결코 감소시킬 수 없으며 도리어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얼마나 평온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결코 교회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위하는가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교회를 위하시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얼마나 인자하십니까? 주님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신 첫마디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분은 그들에게 두려운 광경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그분 자신이 여전히 성령의 재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과 그것이 믿는 이들의 믿음의 근원이 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죄악이 얼마나 맹렬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인한 만족과 능력은 여전합니다. 이것은 결코 믿는 이들의 땅 위에서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주 예수님의 하늘에서 역사하심의 가치에 달려있습니다. 주님은 당시의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분의 실패한 교회들에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이 교회의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여기서 결코 사대의 사자가 아직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으며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대 역시 하늘에 속한 하나의 등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들에게 생명이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생기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그들에게 심지어 생기조차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이름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신약의 각 곳에서 죽음이란 단어가 쓰인 용법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결코 영적 생명조차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만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말했음을 알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는 연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은 우리에게 이 과부가 결코 영적 생명이 없거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님을 증명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책망하셨고 사도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악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서 결코 이들 사자들과 교회에게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죽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거듭날 때 생명을 얻지만 행위에 있어서는 생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의 다음의 권면과 경고를 보았다면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결코 구원이 아니라 바로 깨어 주를 섬기는 것이었음을 알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여기서의 말씀이 또한 많은 구원받지 않은 교우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신교회 안에는 명의상으로는 주님께 속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이들이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직접적으로 4대 교회 중에 사자를 가리키신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생기가 부족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미 로마 천주교회로부터 분리됐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정당한 지위를 얻었고 진리도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직 안에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능력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회에서 소위 교우 중 많은 이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 중에 흩어져 있으며 그들 자신은 살았다고 하지만 결코 무리들과 함께 살아있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들이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의 상황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입니다. 개신교회는 살아있는 일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그로 로마 천주교회보다 더욱 가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살았다는 이름은 얻었지만 사실상으로는 죽어 있을 뿐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것은 전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한 권의 공개된 성경이며 또 하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는 참으로 믿는 이들의 가장 큰 기업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대하셨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사용되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참으로 경애를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존중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방면으로 우리는 결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종교개혁 때 얻은 진리를 진리의 전부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을 존중하시며 또한 그분 자신이 종교개혁 때 하신 역사를 중히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대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 중에서 결코 종교개혁 때의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종교개혁의 일을 이 일곱 서신 안에 감추신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종교개혁의 어떠함을 안전한 기준으로 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실상을 말하자면 종교개혁에 충성한 사람들은 성경이 없는 것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참으로 종교개혁의 의미를 알았다면 그는 종교개혁에서 존중된 성경을 믿기보다 종교개혁을 더 믿는 데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목적은 원래 사람으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만일 종교개혁이 사람을 인도하여 성경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최대 목적은 바로 성경 외에 달리 믿을 만한 것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만일 어떤 사람이 종교개혁이 권위 있고 기준으로 삼기가 족하다고 여긴다면 주님이 사용하신 종교개혁가 중 가장 마지막 사람이 이러한 가르침을 승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때 교회가 참으로 일부분의 빛을 얻었고 일부분의 구원을 얻었고 일부분의 자유를 얻었으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교회의 진리에 대하여는 회복이 없었음을 압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는 개신교회 안에서 듣게 되는 싸우는 소리가 결코 복음에 어떤 다른 점이 있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와 교회 행정에 대한 수많은 말들에서 비롯됨을 봅니다. 만일 여기서 성경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개신의 교회로 말하게 하지 않는다면 교회 행정 문제는 복음과 마찬가지로 확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응당 성경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루터의 교리든 칼빈의 교리든 또는 앵글리칸 교회든 제네바 교회든 결코 우리를 이끌어 교회의 처음 위치로 돌아가게 할 수 없음을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산돌로 건축된 신령한 집은 그들이 알지 못했던 진리였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다 소위 국립교회로서 그 의미는 교회가 국가를 그 한계로 하는 국립적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로마 천주교 시대에 유럽 각국은 소위 기독교 국가로 변했습니다. 이 이세벨을 떠난 사람들은 자연히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종교개혁이 그들에게 준 것은 다만 하나의 새로운 신조이지 결코 하나의 새로운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개신교회들은 거의 국립교회이고 이것은 자연히 로마 천주교의 행위를 본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성경 안에서 이런 유의 교회 조직법을 보려 한다면 참으로 찾지 못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만일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진리의 표준으로 삼는다면 적어도 교회 조직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릇되게 됩니다. 루터가 개인적으로 일어나 교황을 반대했을 때 우리는 그가 어떻게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열강에게 대항했는지를 볼 수 있으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연약한 사람의 몸에 나타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은 참으로 믿음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방면으로 우리는 종교개혁 안에 정치적 작용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 종교개혁을 도왔던 사람들에게는 아마 로마의 전제정치를 퇴항하는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에 이르러 군인과 정치가와 정부와 믿는 이들이 함께 수평선상에 서서 분투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칠 때 우리는 자연히 종교개혁 이후의 개신교회가 초대교회와 같기를 소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복잡한 요소로 인해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법은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조직해야 합니까? 만일 진실한 교회를 전파한다면 그들을 도왔던 군인과 정객과 열강이 다 갈라져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큰 핍박과 수욕을 피할 수 없으며 로마 천주교회의 권세가 승리를 거두게 되어 그들이 제거될 가능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일의 종교개혁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참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추방시킨다면 그들이 어떻게 병력과 재력과 세력을 구비한 로마를 대항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진실된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면 그들은 이러한 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도움의 손길들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들이 시종 무엇이 진실된 교회인지를 생각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렇게 육체의 팔과 연합한 것은 최소한 그들로 무엇이 진실된 교회인지를 볼 수 없게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이 있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개혁이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연히 국립교회가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고 모종의 신조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었으며 또 정치적인 능력을 교회의 배후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주 분명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만일 신조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당연히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의 영원히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제정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틀림없이 이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신조를 주지 않으신 것은 바로 이러한 신조가 소용없다는 것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보다 하나님이 한 권의 성경을 사람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응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신조가 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신조에 결함이 없다고 믿지 않습니다. 만일 개신교회가 사람이 세운 신조를 따라 행하지 않고 전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지침으로 삼았다면 그들은 이런 지경까지 잘못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욱이 완전한 일과 행위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신조를 필요로 합니까? 그것은 성경보다 더욱 분명하고 더욱 이해하기 쉬운 교리의 대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무한하고 신조는 획일적이며 성경은 사람의 말에 따라 표현이 다른 반면 신조는 그 뜻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교회든 세상 사람이든 일단 신조를 읽으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은 사람의 말보다 더욱 이해하기 쉬우며 알기 쉽고 또 성경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를 데 없이 완전한 것이어서 각 시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신교의 모든 신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령과 헌장과 조직법은 책에 쓰여진 것이든 혹은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이든 다 사람으로 성경을 떠나도록 하는 것을 면치 못합니다.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으며 그 중에 성경에 부합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의 말로 진리의 기준을 삼게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신조와 헌장은 다만 그 헌장과 신조를 세운 사람이 믿는 것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나타낼 수 없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때 사람들은 성경을 위배해가며 신조를 지킵니다. 그러나 사도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고 말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조건은 결코 학문이 많거나 크게 총명하거나 많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위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주 가난하거나 아주 우매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믿는 이들이 위치와 행위에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면 성경을 분명히 아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신조입니다. 왜냐하면 신조는 다만 사람이 믿는 도리를 서술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성경은 몇 가지 혹은 몇십 가지의 신조로 이루어진 결정체가 아니라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서 진실된 생활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신조로서 성경을 대체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으며 국립교회 중에서 성경이 신조보다 사람들에게 훨씬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신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이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는 결단코 신조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으십니다. 국가를 단위로 하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성을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셨지만 사람은 영성이 없는 사람들도 진리를 밝히 알기를 바라며 또한 교우가 되기를 바라며 알기 쉬운 신조로서 그분의 기묘한 말씀을 대체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견해의 차이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개신교회가 사대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임을 말해줍니다. 주님이 그들이 이렇게 이름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들의 도덕상의 어떠함을 논하시는 것인 동시에 또한 그들의 국가주의의 죄를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아마 이것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은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흩어져 있는 기독교화된 세상이었을 따름입니다. 그들은 이미 일부분의 진리를 얻었으나 이것은 물론 로마 천주교회보다 강했습니다. 그들의 조직법은 도리어 그들이 전한 진리로 부끄러움을 당케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결코 성도와 세상의 분별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성도의 연합이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다만 마지막 날의 상황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사람은 기독교라는 외투를 걸치고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실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다루시면서 명하신 것은 바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개신교의 조직과 세상 사회의 조직은 별로 차이가 없고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조직은 다만 행정적인 어떤 것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용없고 권위가 있는 것은 바로 신조와 규칙이지 결코 성경이 아닙니다. 혹 어떤 사람이 교회의 강령 혹은 신조 안에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지라도 신조와 강령이 이미 정한 것은 고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은 성경을 곡해 실상은 변개하여 전과 다름없이 그것으로 신조와 강령 안에 기록된 것이 옳다고 제시하는 것 외에 달리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교파에 직분 있는 사람이 되거나 교우가 되려면 응당 이 교파의 창시인이 정한 신조와 헌장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권위를 갖고 있으면 성경은 반드시 손실을 당하는데 이것이 개신교 각 교파들의 일을 처리하는 원칙입니다. 성령도 역시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신학대학이 이미 전도사와 목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며 교파의 감독과 총회장이 이미 목사와 전도사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며 교우들이 이미 목사와 전도사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필요 없이 다만 그들에게 뜻이 있기만 하다면 입학하는 것을 허락하여 전도사가 되도록 준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로서 통과되거나 혹은 위원들의 심사에서 잘못되지만 않으면 비록 성령의 부르심이 없더라도 목사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당의 교우들에게 돈만 많다면 재간 있고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을 목사로 고용할 수 있고 성령이 과연 그를 어떤 지방으로 보내는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혹 어떤 사람은 우리가 교회의 사업을 관리할 때 물론 많은 잘못을 범하는 것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라고 말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이여, 이 고통은 우리가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성경의 어디에서 우리에게 교회의 사업을 관리하라고 명합니까? 세우는 것, 보내는 것, 공급은 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권한 내의 일이며 다른 이들은 월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지위를 침해하여 그리스도의 역사를 집행하려 한다면 당연히 완전 실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이러한 조직 안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무릇 이 회가 있는 나라의 국민들은 거의 태어나면서 바로 그리스도인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등록, 학습, 세례를 거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지의 여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것 외에 다른 표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교상의 절차 이외에 별다른 시험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는 수속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때 그들은 여전히 이 침해당하시고 근심하시는 성령께서 이 사망의 군중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역사는 다만 의사회, 위원회, 강령, 규칙, 의식의 한계 안에 국한될 것입니다. 그렇지도 못할 때 사람들은 분쟁과 당짓는 일이 성령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장 놀랍기 그지없는 것은 바로 개신교의 각 교파들의 역사 중에서 모든 분쟁이 다 한 번에 대부흥 이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교파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새 술이 어떻게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질 수 있습니까? 비록 사람의 의도는 부흥을 이용하여 그들 자신의 교파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부흥으로 나뉘어진 것이 연합된 것보다 많습니다. 물론 성령은 결코 사람으로 분란하게 하지 않고 화평하게 하며 하나 되게 하십니다. 지금 사람들은 교파를 떠나는 것을 분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응당 분쟁이라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어찌 무엇 교파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신조로서 성경을 대체하고 살아있는 것을 죽은 것과 연합시키고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에게 돌아가되 하나님의 이름 아래로 돌아가지 않을 때 성령은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 죽은 것과 산 것, 사람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하나 분명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분은 늘 그분의 말씀의 보고로부터 많은 신선한 것과 사람이 잊어버린 진리를 꺼내와서 그분의 백성들이 과연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지 또는 그분의 지위를 인정하는지를 시험하십니다. 낡고 귀에 익은 진리는 결코 양심을 격동시킬 수 없습니다. 신선한 진리는 바로 경건의 시험입니다. 신선한 진리는 사람으로 신선한 승인을 하게 하고 그 대가는 아주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시의 조리와 상반되게 할 것이며, 이로써 그들은 세상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분리될 것입니다. 어떤 때 이러한 분리는 의외로 가장 진실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원래 나뉘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하나의 큰 죄악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고 대가가 너무 클 것을 두려워하여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이들과 주님이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 분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결단코 그분의 자녀들을 서로 상반된 길을 가도록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길이 다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길이 상반된 것은 바로 그 가운데 틀림없이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이 단순하고 우매하기 때문에 그의 길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빛이 필요치 않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일 잘못되고 실족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추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온몸의 빛은 바로 눈에 있는데 이는 바로 그것이 빛의 입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진실한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나누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죄악의 일로 여기라고 지시하신 것을 버린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죄악의 일과 연합하고 왕래하면서 진심으로 주님을 위하는 이들을 쫓아낸 이들의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비성경적인 것을 떠난 것인데 어찌 서로 나누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일에서 떠나는 것을 성실히 행하는 것은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믿는 이들과 화합하고 연합하는 데 큰 조력이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이러한 지위에서 결코 근심하지 않으시고 침해를 당하지 않으시며 확실하게 그분의 백성과 연합할 수 있으시며 그들에게 힘을 더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악한 일과 연합하실 수 없습니다. 악한 일, 즉 모든 성경에 반대되는 것과 연합하려는 이들은 자연히 나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분쟁의 죄악을 찬성할 수 없으며 또한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개신교 가운데의 파벌은 바로 개신교의 수치이며 사람들이 만일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생각하기를 현재 종파가 많은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동일하지 않은 종교적인 성향을 만족시키기 충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러한 종파가 얼마나 사람에게 속하였으며 얼마나 영에 속하지 않았는지를 말해줍니다. 오류는 물론 여러 방면이며 서로 상반되고 분쟁적입니다. 진리 또한 다방면이지만 진리는 오직 한 줄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그가 나이든 아버지이든 소년 혹은 어린아이이든 모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비록 지식이 다르고 견해가 같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합일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에게 우리와 견해가 다른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기를 바라며 포용할 뿐 아니라 또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조와 크게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일 엄격하게 신조 안에 기록된 것을 준수한다면 많은 세밀한 부분에서 약간의 다른 점만 있어도 그들을 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조 안에서 사람은 응당 그중 가장 미세한 것을 가장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믿어야 합니다. 그는 응당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아기가 세례를 받을 때 바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많은 때 사람들이 신조에 대하여 이렇게 엄격히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만일 믿지 않는다면 그는 응당 그 신조의 조직을 떠나야 합니다. 만일 그가 떠나지 않는다면 그의 본분은 최소한 엄격하게 그가 부당하다고 본 신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은 눈이 열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일에서 사람에게 속한 신조와 강령과 헌장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하튼 몸의 분쟁은 죄악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죄악과는 분별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며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있기만 한다면 그가 전에 있었던 교파와 합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스스로 심판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초기의 형세이며 마지막에 가서는 교파 혹은 다른 조직의 죄악을 보게 되고 마음속에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자연히 이 죄악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흥 이후의 실패는 대부분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정하신 특별한 길을 분명히 알지 못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없는 시대에 사도시대의 교회를 조직하려 함으로 실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초기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대부분 낡은 조직을 폐하고 또 다른 새로운 조직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큰 부흥 가운데서 얻은 진리가 조직화되면 그가 처음 가졌던 능력은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능력의 상실과 조직은 서로 성쇠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역사 중에서 그분의 자녀들의 생명을 부흥케 하는 데 쓰임받은 리더를 보면 참으로 그들이 다 믿음과 능력이 있고 갈망이 있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그들을 따르는 이들 역시 대다수가 정결하고 단순하며 청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부지불식간에 조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능력의 신선함을 점차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시한 사람이 죽고 3, 4대가 지난 후 이러한 조직 역시 당시 그들이 떠났던 옛 조직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때는 응당 새로운 종파가 일어나거나 혹은 교파가 다시 일어나 그것을 대체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했으므로 현재 세계에는 1500여 개의 크고 작은 종파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종파의 지난 영광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 종파 중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얻었던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음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은 조직과 신조는 진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조직과 신조로서 사람들이 보존하고자 했던 진리가 있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없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은 사람이 지킬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 은혜를 좋게 지키신다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진리를 주시지만 사람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의 신조를 만들어내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려 합니다. 그 결과 후대의 사람들이 따르는 것은 그들의 선조의 신조이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영과 생명이 없는 이상 하나님은 부득이 그들 외에 역사하셔서 다시 한 무리의 사람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상황입니다. 이것들은 다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들에 대한 주님의 판정을 나타낼 뿐입니다. 우리는 응당 주님이 여기서 개신교의 모든 조직 중의 상태를 말씀하신 것이지 결코 특별히 어떤 교파를 지적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관찰력이 매우 결여되었다 하더라도 개신교의 상태가 참으로 여기에 말씀하신 것과 같음을 응당 인정해야 합니다. 각지에 있는 광경은 다 주님 자신의 말씀을 증명합니다. 오늘날 각처에서의 주님을 위하여 복음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진실한 사역은 거의 개신교가 인정하는 종파 외에 믿는 이들에 의해 개신교가 인정하는 교파 밖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신교는 다만 일종의 공허한 명칭에 불과하고 그 안에는 인위적인 의식이 가득할 뿐입니다. 이세벨의 폐괴함이 사람으로 비탄하게 하지 않으니 정말 슬픕니다. 죄악의 권세는 사람의 증오를 격동시킵니다. 초기에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에 다시 사망의 냉기가 유입되는 것은 가장 사람으로 상심하게 합니다.